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다같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위험과 죄로부터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들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마음으로라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예. 우리가 지금 주일 아침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연속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66권으로 기록된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신구약 66권 중에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이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가 저에게 와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거의 항상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구원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씀에 비추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구원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핵심이 무엇인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핵심이 뭡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8절이 그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구원은 쉬워요. 예.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율법이나 어떤 선행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어떨까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런 말씀이 물론 우리 성경에 있는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3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도 하고 있죠.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11절을 보시면은 결국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어떨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사람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할 일도 없습니다. 또 무저갱에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하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6절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메시아를 모시러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메시아를 다시 모시기 위해서 무저갱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일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시러 가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무저갱에 내려가서 죽은 예수를 살리려고 그런 노력도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얼마나 쉽습니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은 참으로 쉬운 것이다 하는 것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막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표현들이 지금 여기에 쓰이고 있어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즉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도 나오고 13절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왔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하고 주를 믿는 것은 결국 같습니다. 1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으리라.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우리가 대조를 해보면 결국 이 두 말씀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하고 주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는 것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같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면은 입으로 반드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하고 시인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따로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마치 회개와 믿음이 항상 같이 가는 것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미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진심으로 또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난 것이죠.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만원짜리 지폐 보시면은 앞면에는 세종대왕의 그림이 있고 뒷면에는 경회루 그림이 있습니다. 만원짜리를 우리가 설명할 때 세종대왕 얼굴이 있는 그 돈 하면 그게 만원짜리죠. 또 반대로 뒤에 거 얘기해도 괜찮아요. 경회루 그림이 있으면 그것도 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믿으면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한다 하는 이 말씀을 너무 좁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접 기도를 해야 된다.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접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제가 참 너무 무식했어요.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참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영접기도 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무조건 정죄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영접기도를 시켜가지고 구원시키려고 제가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아하, 내가 너무 좁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좁은 생각을 했던가. 나중에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은 여러분 꼭 영접 기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영접 기도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좋은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영접기도 안 했으면 구원 못 받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을 상담하거나 구령할 때 제가 또 설교 끝나고도 한 번씩 제가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만들잖아요. 저도 영접기도를 참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본다면 그거는 성경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신은 정말 당신이 죄인 것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예라고 대답하시는 사람은 그것도 여러분 고백 아닙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 꼭 기도의 형태는 아니지만 예라고 하는 그 대답이 사실은 고백입니다. 시인입니다. 또 이 앞에 나와서 구원 간증을 해요. 그것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도 예 좋은 시인의 방법이고. 그리고 정말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침례 받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그게 침례인데 침례는 여러분 우리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믿는 것. 뭘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경험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지금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오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자신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분입니까? 구원 받지 않은 분입니까? 예,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고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된 것, 그것도 사실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 참 동포 중에 한 사람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또 유엔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정말 기쁜 소식이죠. 정말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소식은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고 할지라도 전해지지 않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죠. 좋은 소식은 전해져야지 그게 좋은 소식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전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정말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전하라고 해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정말 힘써서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멀리는 못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우리에게 어떤 한 성도님 얘기를 했습니다.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 동생에게 지난 추석 명절 때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하는 그 간증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동생이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그 성도님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면 그 동생은 지옥 가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영혼 천국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월 29일 날 1일 전도 집회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다음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날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그거 계획하고 계십니까? 생각 안 하고 계셨다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하셔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꼭 그날 교회로 초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저는 사실 전도보다는 예배를 원래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제가 참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사실 천국 가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천국 가면 더 이상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 전도하는 것에 있다고 말해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내 책임이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몰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씩은 분명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결정을 하는 문제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명감, 투철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늘 기억하시면서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하는 이야기는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죠.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 1948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온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핍박받는 그러한 민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2차 대전 중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결과 그렇게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복음을 들었을 때 거부하지 말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민족이든 개인이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들었을 때 그 사실을 여러분의 것으로 정말 믿고 받아들인 적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하시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복음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책임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8절 중간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끝까지 퍼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은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귀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9장 4절 이 말씀은 사실은 자연 계시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에서는 자연 계시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 계신 것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구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의 방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복음을 들었으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는 분들 계시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너희들 언제나 나에게 돌아올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손을 벌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양팔을 벌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 계시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을 또 잘 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요.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인생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